오늘 스가랴 계속 공부합니다. 오늘은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 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들의 그 중심 16절 상반부에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나 죄라는 것 때문에 함께 할수 없는 그런, 그것이 되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 사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면 그 집이라는, 즉 성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세상 수준에서 알고 있는 집의 모양이라든지 성전의 모양,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될 건지는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구약적 용어를 많이 쓰시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을 생각하게 되고 성전, 이렇게 하면 또 건물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사상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지금 시켜주지만 저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뭐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건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집이라 하면은 사는 곳입니다. 즉, 우리한테 이 집이라는 그런 컨셉을 알려주셔서, 이게 사는 곳.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남편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라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집. 하나님은 이렇게 한 그림만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그 현실이지만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대한 fully 그걸 알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영광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집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실 집.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이 집짓고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16절, 17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6절, 17절 공부할 때더 자세하게 보겠고, 오늘은 14절과 15절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오심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항상 축복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까 16절, 17절은 이제 축복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즉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14절, 15절은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서는 나라들이 구약에서, 즉 구약은 이 세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게 이제 앞으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회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력들이 다, 이 세상 나라도 사탄의 역사 안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지금 뭐 기독교 나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식으로 이게,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렇게 미국이 잘 산다고 이런 헛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그걸 또다 듣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컸었습니다. 그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란 같은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구약에서 지금 이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크게 질투하시며 심히 진노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호소가 강하듯이 하나님의 답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 스가랴 8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구약의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질투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죠. 생각나세요? 십계명을 줄 때도 그 이계명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쵸? 모세가 그 32장에 가서 신명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십계명은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읽지 말고 넘어가고, 신명기 32장. 16절. 32장 16절서부터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질투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터지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 1장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선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질투와 이 진노가 다른 나라들에게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택하신 기업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즉 다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에 질투와 진노를 지금 퍼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그죠? 구약.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 그 현실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 즉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를 퍼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될 것이지만 지금 구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현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와 분노보다 거기도 분명히 질투와 분노가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그 나라들에 대한 진노와 질투는 더 크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즉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다른 나라에 퍼붓고 있는 이 진노와 질투도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기억하세요. 구약은 예표입니다. 모든 것이 예표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도 예표입니다. 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백성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그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예표 수준에서. 그러나 참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인간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동이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 백성들,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구원을 하실 전혀 계획이 없고 구원과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즉, 그 백성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세력들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구약 수준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우선 여기 보시면 16절, 잠깐요, 에스겔서 가기 전에. 16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16절에는 내 집이라 그러고, 17절에는 나의 성읍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요엘 2장 18절에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한번 가보죠. 에스겔서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니, 이 마곡, 곡과 마곡,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모였을 때,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구약이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과 마곡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에스겔서 39장 6절부터 내가 곧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우리 스가랴에서도 이 정탐꾼들이 나가서 세상이 참 편안하더이다 이런 보고를 갖고 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편안하다, 여기 편안히 거하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 심판을 내리겠다 이거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21절 그리고 22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5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 마곡, 즉 세상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한테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까 우리 신명기 32장 거기 읽었었는데, 16절에서 21절,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선동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계속 읽으면, 신명기 32장 다시 가셔서, 아까는 제가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읽었는데, 그 같은 장에서 계속 읽으시면 32장 26절까지 가보시면, 예,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26절부터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에 술을 마시던 것으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를 하시고 진노를 퍼붓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백성들이 전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도 예수님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조심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눈에서 띄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구약에서는 앞으로 그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들을,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도 예수님에서 눈을 떼버리면 저희를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진노를 퍼붓고 다 죽여버리고 멸정을 해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선, 아니, 위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구약에서 세상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다. 너무 힘도 없어서 자기 백성들도 하나 구원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거룩해 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왜이 백성들의, 참 재밌는 건 뭐예요?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지를 못해서 지금 포로 생활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어서 딴 나라가 쳐들어오면 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죄 때문이었어요. 죄만 안 짓고 있었으면 다른 나라 쳐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십니다. 그 땅에서 진짜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정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하시는데 그건 속사정이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오히려 지네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자기네가 강한 건 줄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아 저기서 지금 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네 하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또 참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 죄 짓는 걸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그 백성들이고 밖에 있는 인간들이고 다 그냥 쓸어버리는 게 올바른 건데 그런데 아니에요. 왜? 여기 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자기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안 하시면 못 하신다니까 또 말이 안 돼. 안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해놓고 이루시지를 못하시는 분이냐?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근데 인간 수준에서 얘기하면은 이 죄 짓는 것만 보면 그냥 확 싸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구약에서 모세 보고도 야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못 가겠다 너희들하고. 왜? 왜 못 가느냐? 너희들하고 하루만 있으면 너희들 전멸을 시키겠다. 너희들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즉시 너희들 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가라. 오직하면 그러십니까? 근데 뭐 요즘은 뭐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있지만 정말 죄 짓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면 오늘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끼리 가게 되면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지도 못하는구나. 이걸로 모세가 하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실 거면.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들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살 바에는 여기서 다 죽는 게 낫다. 그냥 여기서 다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든지.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건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지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 이런 전쟁들,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의 전쟁들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예요.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풀어갖고는 뭐 세상 역사하고 비교하고 뭐 한국 역사하고 비교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 역사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즉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질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 질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향한 질투죠. 그래서 그런 질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심판을 이제 그 다른 나라에게 퍼부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뭐야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 기독교는 절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하면 질투가 죄예요? 아니에요.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 짓고 있어요?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쁜 거 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니까? 도덕이 아닙니다. 자꾸 기독교를 도덕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화내는 것도 나쁘다. 하나님도 화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쁜 짓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죠. 화난 중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 화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화낼 때 죄 짓지 말라. 왜? 여러분과 저는 화낼 때 죄 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작습니까? 높죠. 그러나 절대로 화내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자체가 죄면 하나님도 죄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풀질 마세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화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화를 안 내서 죄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존중을 안 하고 하는 데다 화를 안 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시니까. 그러나 죄악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왜? 저희는 좋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가도 1초 후에 바로 또 죄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화를 안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죠. 원칙은 그러나 도덕이 아닙니다. 화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질투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에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남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 쳐다보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들은 전혀 질투가 없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질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아니, 딴 여자를 막 좋아하고 딴 여자 막 쳐다보고 딴 여자 따라가는데도 질투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질투라는 것은 사실, 그러나 우리의 질투는 또 나쁘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만 원칙으로서는 지금 이런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시는 것을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근데 사실 이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나라의 노하신 거에 비하면 조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노하신 게 조금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왜? 바로 우리 지금 스가랴 읽고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무리의 열조에게, 이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조금만 노하였거늘. 왜?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는 노하였으니까. 결국은 구원을 하시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은 제가 지은 죄와 저, 죄인. 이게 사실 분리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분리를 시키시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진노, 그게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 진노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 그렇게 죄에 대한 그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예수님 현실에서는 이거는 보통 심하게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죄. 그러나 이 죄가 넘겨져서 예수님한테 옮겨져서 이 죄인을 지금 예수님과 연관을 해서 보실 때는 진짜 조금만 노하시는 거죠. 그러나 전혀 노를 안 하셨다 이 말은 아니죠. 왜?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습게 넘기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즉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면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는가 우리가 알고 떨어야죠.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러나 또 나를 예수님 구원하시는 사람으로 볼 때는 조금만 노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진노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노를 안 퍼부시고 축복만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한테 그 진노를 다 퍼부신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만큼은 결국 진노가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그러나 항상 약해요, 예표 수준은. 그죠? 세상적, 부분적, 그 다음에 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 그래서 궁을 여겨주시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뭔가 완전하게는 안 돼요. 그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또 이렇게 되면서 또 무너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표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그러나 구약에서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도 봐도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는 축복을 내리시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벌써.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보다 더 앞으로 가는 거죠. 뭐 사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잊으시지 않는 거죠. 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노예로 잡혀갖고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이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냥 다 제끼고 예수님한테 일어나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걸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복 주시는 모습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완전하게. 왜? 구원 역사를 끝내시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은 하셨어. 아 근데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다 죽여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뭘 이루셔. 이랬을 때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그 메시지가 끊겨버립니다. 혼동이 옵니다. 뭐야?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절 8절 중요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결국은 구원하시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지금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이루시는 그 구원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저도 다 버림을 받은 죄에 빠졌던 그런 자들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그리고 영원한 궁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 이런 것을 구약 수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어쩌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시면서도 하나님은 뭘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세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하나님, 여러분은 뭐 대답을 못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세 전에 아브라함한테 벌써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하리라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깨트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시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예 이렇게 결정한 거.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는 쓰고 나면 약속을 한 거죠. 약속하고 나면 함부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16절 이 약속들은 즉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니 만일 그 율법이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즉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그리고 400년 후에 400 여기 30년 딴 데 또 400년이죠. 4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그 율법대로 하면은 그 언약이 다 깨지고 그 율법이 대로 하면은 약속이고 뭐고 다 없애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약속은 그 율법이 와서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이 약속을 폐지를 못한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그 약속, 즉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 율법을 지켜야 돼. 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 지키고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거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율법이 폐지시켰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율법도 폐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심판을 퍼붓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예표 수준이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진짜 그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 마땅하지만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에서 14절, 15절, 16절, 17절도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27절, 아, 27장. 이사야 27장 7절서부터 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즉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 나라에 내리는 심판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작하죠, 이사야가. 그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약적인 용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표 수준에서 구약적인 용어로 지금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예. 이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곱의 불의가 어떻게 속함을 얻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까 야곱의 불의를 속한다 그랬는데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데 뭐예요?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신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그런 것을 구약 수준의 구약의 용어로 예표 수준에서 미리 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스가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 신명기 32장 26절.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과 회복과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부인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독하여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독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서 여러분이 오늘 읽는 14절, 1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나는 지금 그 백성, 내 백성들이 죄를 져서 지금 심판하는데 조금만 하고 있는데 이 그렇게 백성들을 혼내주는 그 수준에 쓰여진 이 다른 나라들이 지네가 더 잘난 줄 알고는 더 심하게 자기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말씀할 조금만 놓아였거는 그들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구약하고는 조금 바꿔서 이해를 해야죠. 이제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래요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것이 그들이 당연히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런 핍박을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배우는데 오히려 그런 핍박을 우리에게 좋은 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하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퍼부어지는 것이고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수준에서 퍼부어집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다 지옥으로 다 던져지고 끝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대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뭐 함부로 대하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 판단에서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또 기독교인들도 힘을 합해서 뭉쳐서 뭐 세상적으로 힘을 어쩌자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보세요. 물론 뭐 엄청나게 이기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전체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맨날 다 하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 구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긍정적이 돼버렸어요. 고난을 받으면 받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는, 핍박을 주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쌓아두라.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라. 그래서 쌓아두래잖아요. 그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 진짜예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원수를 갚아버리면 지금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완전 시원함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완전히 시원하게 한 번에 그냥. 저희는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이 세계 그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갖고 핍박받는 거면 그건 받아 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는데 핍박받는 거.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에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스가랴도 그때 보내지는 그런 선지자인데, 바벨론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7장 읽고 우리 오늘 마치죠. 이사야 47장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래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일에 내게 임할 것이라. 내게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라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구약 수준의 구약 용어입니다. 즉, 지금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얘네들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기가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헷갈립니다. 아니, 세상에서 잘 되고 지금 엄청 기독교인을 핍박을 할 정도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자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건데.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뭐, 돈 많고 지금 그런 사람들 보세요. 어느 정도로 교만합니까? 못할 게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왔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그 모습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거 참, 이 좀, 뭐야,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소리겠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그 도살장에서 돼지를 잡으려면 오히려 잘 먹여갖고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잡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지금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고 포동포동하게 잘 찌는 것 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저도 좀 배가 나와서 뚱뚱한 편에 들어가지만 그런 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 수준에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그게 복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또 복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뭐 복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뭐 하나님의 지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폼 잡지 말고, 없는 자들은 위축되지 말고, 세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교회까지 와서도 교인이라면서 세상으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세상으로 판단을 해서 세상이 어쩌면 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이런 게다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끝난 겁니다. 천국 가면 세상 기준으로 어떠한 것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거꾸로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하나님 백성들은 맨날 얻어 터지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근데 여러분이 참 이게 재밌어요. 뭐예요? 구원 역사를 쓰셔야 되니까는 구약에서 구원 역사를 쓰셔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잡혀 있고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고 예표 수준에서 남아, 즉 세상 수준에서 남아 구원 받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에서. 이거를 예표 수준으로 이해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보이는 걸로 또 끝나는 것 같잖아요,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여기서 혼동이 또 오는 겁니다.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구약입니다. 즉 예표 수준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세상 나라들이 선동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 어느 정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날의 현실을 다 예표하는 수준으로 구약에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죽습니다. 이게